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이사야서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밤에도 원근 각처에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주께서 주님 말씀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고 꿀송이 같고 금은 보화보다 귀한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누추하고 부족한 자이오니 주의 피로 날마다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혼잡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와 주님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말씀. 49장부터 우리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 그 전에도 좀 나오는데 49장에 본격적으로 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십시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은 화살통이죠. 전통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종이.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과 나, 나라고 말하는 자가 여기 나오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나라는 자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부르는 자에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참으로 대표하는 참된 이스라엘을 세울 자, 예, 나라고 하는 자, 그가 여기에 나온 것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섬들과 원방 사람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과 원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 이방 사람들로 들어야 할 내용,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는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자,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곧 야곱을 회복시키는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자, 이스라엘을 회복시 가까이는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자는 아니죠. 포로 귀환하는 일을 도왔지만은 그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자, 또 6절에는 이방의 빛,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자, 또 8절에는 백성의 언약이 되는 자,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에게 구원의 빛이죠. 빛이 되고 또 백성의 언약이 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자. 아, 그 자가 누군지 신약성경을 읽는 사람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에 나를, 섬들아 나를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장들에서 나온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은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포로 귀환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한 그런 놀라운 인물이죠. 고레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가 없는데 고레스가 너희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 옛날에 왕은 그만큼 정권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말하면 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왕정을 싫어하니까 민주정치를 하면서 삼권을 쪼개서 이제 권력을 좀 분산시킨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지를 않고 여전히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행정부도 주장하고 입법부도 주장하고 사법부도 주장하고 결국 다 삼권을 가진 것처럼 되면 왕정처럼 되는 것이죠. 민주정치를 깨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깨지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이 예언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예언이 자연스럽게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지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그럼 고레스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구나. 하나의 예표적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돌아왔어도 여전히 죄지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말라기서까지를 읽어봐도 여전히 그렇죠. 그들이 아이고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고, 다 벌레 먹은 또 병든 그런 짐승 어차피 못 먹는 것들 저런 거나 제물로 드리면 되지. 뭘 깨끗하고 좋은 건 우리가 씨로 삼아야 되고 종자로 삼아야 되고 또 먹어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런 불신앙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11조 떼먹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참된 회복은 안 된 것이죠. 그들의 영육의 회복이 정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래서 예표다. 예표. 고레스는 예표요. 참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신약시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아직도 다 완성되진 않았죠. 시작되었으나 아직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신약교회. 자, 여기 여호와께서는 메시아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그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씀과 같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마리아가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거 수상한데 어떻게 나랑 결혼을 약속해놓고 임신을 할 수가 있지? 그러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미 약혼했으니까 결혼한 것과 같이 여겼다고 봅니다. 내 아내라고 부르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 이제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상한 불륜으로 그런 외도해서 이상한 남자하고 관계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임신한 것이로구나.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메시아는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말씀하신 예수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주신 그런 분이시라고 신약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로 잘 갈아진 화살을 만드셔서 메시아를 메시아의 그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화살과 같이 만들어서 그의 화살 통에 감추셨다. 쓰려고 화살을 탁 활을 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1등 궁수이시니까 그래서 1등 사수입니다. 탁 쏘면 아주 정확하게 100점짜리 딱 100점이라 그러니까 딱 정중앙에 딱 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 입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에다가 비유하고 또 메시아 자신을 화살과 같이 잘 갈아진 화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구원 사역, 말씀 사역, 입의 사역,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의 사역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 같아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딘 심령을 칼로 탁 찔러서 깨우쳐서 너 죄를 모르느냐 깨우쳐가지고 이 무딘 심령을 깨우쳐서 각성이 돼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헛된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다니 이 참 못됐구나 하고 자기의 죄성을 통절히 깨닫게 하는 그거는 칼로 탁 치고 화살로 하듯이 화살로 너 그러면 죽는다 탁 화살로 쏴서 우리의 옛사람은 탁 죽여버리듯이 우리를 그 앞에 거꾸러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주님을 묘사하기를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검이 나온다. 아, 그냥 메시아의 입은 날카로운 오늘 칼이라고 하는 것 비슷하죠. 입에서 검이 나오듯이 주의 날선 검으로 그 검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깨우치시는 구원하시는 잘못을 지적하시고 잘라버리세요. 너 버려. 죄를 다 버리라. 회개하라. 안 버려. 안 버리면 너 죽는다. 죽을래? 살래? 예, 죽는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죠. 우리가 죄를 버려야 사니까. 실제로 뭐 칼로 우리를 죽이는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도덕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 그리고 너가 영혼만 죽지 않고 몸도 사실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병도 들고 버리시면은 폐인이 될 수 있고 지옥 형벌을 결국 받게 될 것이니까 죽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를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죠. 메시아를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종이죠. 종도 그런 종이 없죠. 자신을 그냥 조금 봉사하는 종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정말 그는 놀라운 종의 사역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4절 넘어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신원이라는 말은 특별히 여기에는 뭐 원통함을 갚는다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슈파트라는 말은 샤파트 그냥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미슈파트는 심판 판단 혹은 거기에 송사 그러니까 재판에 무슨 안건이 하나 송사의 재판건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미슈파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원이란 나의 판단, 판결 혹은 송사. 사실은 메시아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의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판단, 나의 판결 혹은 나의 송사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메시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말씀, 이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말 헛된 사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주님께서 33년 생원 세상을 사셨는데 공생애라고 말하는 전도사역 3년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켰죠. 오늘날로 말로 하면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공적으로 모두가 있을 때도 가르치시고 또 집에 있을 때도 또 그 말씀을 좀 풀어서 가르치시고 들판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셔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쯤 하면은 3년 동안 했으면 사람들이 아 이제는 확실해 너무 확실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제자들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했잖아요. 믿고 고백도 하고 따르고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도 하고 아, 참 좋은데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전도와 제자 훈련이 헛된 것처럼 사실은 보였죠. 보였다는,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 하나는 배신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그래도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산수도 좀 잘하고 셈도 숫자를 잘 세고 하니까 돈궤를 맡겼겠죠. 돈이 산수 잘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씌워도 자꾸 매번 씌워도 틀리게 세죠. 요새는 기계로 더럭더럭 하지만은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돈을 좀 세고 그래야 되는데 돈 세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은 안 되죠. 수학을 잘해야 사람이 똑똑한 편이고 무슨 일든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수학은 기본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수학을 다 공통 학문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돈궤도 맡겼는데 그랬는데 그 돈궤에서 서울 조금씩 훔쳐가긴 하고 주님의 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주님이 맡겼는데 신임에서 맡겼는데 똑똑하다고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좀 그 면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서 맡겼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을 배신하는 열두 제자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세운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나오고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데 주님을 넘겨주는데 앞장선 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 모른다고 내가 진짜 맹세코 말하는데 모른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니 아이고 주님께서 다 보시면서 기가 차시죠. 3년 동안 가르치고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대표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쯤 되는 제자가 그 모양이니 주님의 실망이 보통 큰 것이 아니겠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난 정말 모른다고 내가 맹세코 모른다고 내가 정말 알면 저주를 받지 그러니 그 말대로 진짜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지경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날 밤 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다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도망쳐버리고 거기 있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다 도망가고 예수만 잡혀서 손이 묶여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 좋다고 예수를 따라서 호산나 부르기도 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예수 좋다고 거기서 또 오병이어 기적할 때는 떡 먹고 놀라운 떡을 이 놀라운 떡을 우리가 이 밤에 맛있는 떡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던 무리들이었을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아마 많이 참여하지 않았겠는가. 저를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내가 괜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다 했나 이렇게 싶은 것이겠죠. 사역이 사실은 그래요. 목회 사역도 그러고 교회 봉사 사역도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정말 했는데 아이고 결과가 이건가 이런 욕이나 먹고 이렇게 내가 허탈하게 아이고 내가 이제는 내가 절대로 난 교회에 깊이 개입 안 한다. 나는 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조용히 뒤에 살짝 왔다가 살짝 가리라. 그리고 교회 일에는 내가 전혀 개입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생기죠. 그렇죠. 주님 자신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그런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판결 나의 판단 나의 송사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이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고 할렐루야죠. 그들은 죽였다고 해서 와 참 기뻐하고 아마 그 밤에 술잔을 돌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려서 우리가 이겼다. 그지? 야 건배 그러고 건배하면서 그들이 좋아했겠죠. 아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겼다. 그래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면서 이겼어. 그 며칠 후에 보자. 며칠 후에 보자. 3일 걸렸어요. 3일 후에 주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고 또 그를 40일 만에 높여서 온 세상과 열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보응하셨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예루살렘아 네가 내가 너를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슬피 눈물을 지으시던 그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참혹하게 다시 한번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징벌이죠.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죠. 5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메시아께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 없으셔서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표현이죠. 주님을 영광의 주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원래 영광의 주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그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 다시 증거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늘 새 힘을 얻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참 힘이 빠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과 위로가 되셨습니다. 이 메시아께서는 야곱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기 위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딱 메시아의 사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땅에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곧 다시 말하면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 사역, 그의 사명, 그의 임무는 완수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혹은 근래 영어 성경은 그냥 작은 일이다. 그거는 너무 작은 일이다. 아, 작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작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작은, 아까 예표라 그랬죠? 작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그 놀라운 것이 뭔가요? 여기 보면, 작은 경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와, 하나님의 뜻은 놀랍군요.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그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중에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거대한 일이다. 그것은 온 세계에 아담 이후로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땅끝까지의 이방인들을 포함할 것을 보이는 놀라운 예언이죠. 이방의 빛을 삼아, 빛은 성경의 빛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 또 생명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죠. 빛이, 어두움은 반대고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죽음과 불행을 가리킬 때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은 무지하고 죄 가운데 죽음의 그늘 진 이 골짜기에서, 그리고 늘 불행과 슬픔, 근심, 걱정의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식의 눈이 열렸고 의의를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 안에서 살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예, 우리는 해피입니다. 예, we are happy,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자이죠. 행복자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아십니까?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야 하겠죠. 늘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었다, 비추어졌습니다. 이 빛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온 세상에 충만히 전달되어서 오늘 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100년 전에 이 복음이, 2000년에서 비해보면 100년은 너무 맨 끝이죠. 막차 타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예, 막차를 탔습니다. 겨우 우리도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을 뻔했는데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사도시대에 이미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아시아에, 또 유럽에, 또 이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될 예정에 있었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한 바가 있죠. 온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 그 거대한 섭리에 비해 보면 오늘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교회가 처처에 있고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도 김포공항에서 저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은 밤에 온 데에 십자가가 보이는 와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코로나라고 그래도 모인 것 조심하라고 그래도 그래도 교회들은 패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모이고 마스크 끼고 답답하지만은 모이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모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에 메시아를 표현했죠.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 그렇게 표현했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스라엘을 진짜 거룩해 하시는 자죠 불결하기 그지없는 죄 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자가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시죠 구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며 메시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열왕들이 메시아를 보고 일어서게 하시며 모두들이 메시아를 보면 벌떡 일어선다고요 그래서 좀 높은 분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높은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맞지 않죠. 벌떡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아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처럼 메시아 앞에 열왕들이 벌떡 일어서게 하시며 방백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90도 절을 하고 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받은 메시아를 믿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는가 그를 믿는다고 예수 예수의 나의 구주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를 찬송하고 사랑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은 승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승희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면 그때 영어 단어 외웠다고 그러더라고 영어 단어 외우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이고 저 전부 다 뻥이야 저 거짓이지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할 수 없이 학교가 예배 드리라니까 앉아 있지만은 영어 단어는 외울 거야. 그랬던 그 소녀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목사님 부인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 거짓말에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도 큰 죄인이구나. 내가 외적으로는 죄를 많이 안 졌어도 내 속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과 또 혹은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구나. 아마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부르셨다. 1절에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메시아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벌써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이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길에서 했어요. 성경책도 없었을 때인데 그냥 다 성경을 줄줄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메시아 자기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있고 구약 성경 아닙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곧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학대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속옷까지 다 벗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부끄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수치와 고통.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참 큰 고통이죠. 수치와 고통. 그러나 그 고난 후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열왕이 그 앞에 굴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들이 예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예언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6절을 말씀해 우리가 읽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직무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죠. 오늘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들이 온 세계에 있어서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인구들은 몇 명인지 그건 소수일 것입니다. 70억 전체는 물론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아마 다수 소수를 나누면 소수일 것입니다. 아, 몇 억이 안 되고 몇 천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작은 수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 과학시대에 그런 것은 미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과학인데 너희는 이 세상의 근원을 아는가? 세상이 어디서 왔는 걸 아는가? 진화론? 진화론이 과학이냐?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라. 진화론이 뭔데? 물질이 영원하다는 얘기인데 물질이 영원한 게 그게 합리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물질이 영원하다고 영원 전부터 물질이 어디서 났는데 물질은 영원 전부터 그냥 있는 거야? 그게 과학이냐? 그게 객관적인 것이냐? 정신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 건 더더욱이 말로 되지 않는 불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당신의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라.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시대의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세상이고 예. 오늘도 믿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소수입니다. 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원주의, 포용주의가 훨씬 넓은 길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잡탕이 훨씬 넓은 길입니다. 보수 정통, 성경대로 바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었고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 12명의 제자, 120명의 무리들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전체 인류에 비해 보면 소수에 불과하고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기독교계 세계 속에서도 진실이 믿는 자는 더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 수를 우리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낙망하지 말고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신 이 사명 오늘 교회 주신 사명이고 세계 복음화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라 전하라.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늘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에게 가까이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 친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를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오늘 신약교회에 남겨두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해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감사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메시아에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고난도 각오하면서 가야 되고 또 주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본다고 하는 이 사명을 아무쪼록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실히 믿고 주님 늘 감사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며 고난을 각오하며 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의 향기 이 복음의 증거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증거하며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